한 10년 전쯤이라고 기억하는데, 제가 한국에 교회 2.0 운동 혹은 미셔널 처치 운동이라는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새로운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세미나 중에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어떤 시골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가보니까 교회 건물이 너무 잘 준비가 된 거예요. 건물도 너무 예쁘고. 또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장의자로 본당이 아주 잘 꾸며져 있고 성가대가 쓸수 있도록 성가대 가운도 잘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교인은 거의 없는 교회였어요.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가셔서 부임했으니까 열심히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때때로는 논두렁에 가서 전도를 하고 길 가다가 사람들 만나면 전도를 하고. 근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교인이 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그 교회 마당에 시끌벅적해서 나가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 한분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달려나가서 이제 그 분을 만류했죠. 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난리를 피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왜 우리를 교인 만들려고는 하는데 당신이 우리 마을 사람이 되려고는 안 합니까? 이 한마디가 이 목사님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 있는 성구들, 그러니까 뭐 이런 의자들, 장의자들 다 갖다 더 어려운 교회에다 드리고 성가대 가운도 더 어려운 교회에다 다 드리고 그리고 교회 예배당 마룻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큰 밥상을 놓고요. 그날부터 방과후 학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한국의 농촌 마을에는 조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먹고 살기는 하는데 방과 후 학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직접 교회 차를 몰고 가서 승합차를 몰고 가서 아이들을 태워서 교회로 데려와서 공부를 가르치고 간식을 주고 저녁이 되면 그 아이들을 태워서 다시 각 집에다 데려다 주고 한국에선 이런 일을 하면 보통 정부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정부의 보조 받지 않고 열심히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아이들을 섬겼어요. 몇 년이 지나서 그 저녁에 아이들을 다 가르치고 집으로 데려보내려고 하는데 한 분이 찾아오셨더래요. 그 주변의 주민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좋은 일은 목사님 혼자 합니까? 그거 좀 나눠서 합시다.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처럼 매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내 차로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또 데려오고 할 테니까 목사님 그날은 좀 쉬십시오. 이렇게 돼서 마을의 여러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고 그 마을 전체가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함께 협력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목회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교인이 3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사람들은 1,0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은 별로 없는데 그 목사님에게 영향력을 받고 또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읍내 마을인데 그 읍내 마을에 목사님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술 취한 이웃 주민의 한마디가 이 목사님의 삶과 목회를 바꿨노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술 취한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했던 말하고 매우 유사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했던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스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항구 도시인 욥바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만나서 타고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폭풍이 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폭풍이 얼마나 컸는지 배가 깨질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폭풍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다에 폭풍을 보냈을까? 우리는 그냥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건 아마 요나 때문일 것이다. 요나와 상관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폭풍을 큰 폭풍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크다는 말은 2절에 이미 한번 사용됐어요. 큰 성 니느웨, 니느웨를 가리킬 때 큰 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큰 성 니느웨로 가지 않는 요나에게 큰 폭풍을 일으킨 거예요. 이 폭풍이 요나와 상관이 있다는 걸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폭풍을 만나자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위험에 직면하자 사공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각자 신에게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막 버립니다.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요나는요 배 밑층에 들어가서 깊은 잠을 잤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갔는데 걸어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지런히 걸어서 도착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피곤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가 너무 피곤해서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잤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뱃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신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그러고 보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을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도와주기 싫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오기 전에 요나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진노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가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그래서 이들을 좀 살려보자. 이들을 좀 도와보자. 근데 요나는요,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 그들이 이방인이었고 더군다나 자기를 괴롭히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도울 생각이 전혀 없어서 지금 피해서 배를 타고,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요나의 생각은요,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는 관심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어떤 랍비는 한 사람이 왜 그러면 그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관심도 없는 이방인들은 왜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랍비가 아,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대답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돕는다는 거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선민의식이 안타깝게도 요즘에 서서히 교회에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교회가요, 교회만 생각해요. 교회의 최대 관심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조직으로서 교회의 일원을 늘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들어온 믿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새로운 은혜를 회복하는 거, 이거 부흥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은 어떤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조직원으로서의 교인의 숫자가 늘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 부흥을 기뻐하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의 자랑은 그 교회가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똑똑하고 사회에 알려진 인재가 많은지가 교회의 관심이고 자랑거리예요. 그 교회가 사회에 어떤 일을 했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요나서로 돌아가 보면 요나는요 자기가 배 밑에 들어가서 자고 있지만 사실 요나는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들과 한 배를 타고 있어요. 보세요. 배가 깨지면 뱃사람들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도 죽어요. 요나도 죽고 이방인도 죽어요. 요나와 이방인 뱃사람들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생기면 아브라함도 야곱도 굶어요. 전쟁이 나면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어요. 지금 온 세상에 코비드-19이 퍼져 있어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면 믿는 자도 걸리고 안 믿는 자도 걸려요.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일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분들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 하고 또 투표를 해야 되고 지금 미국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교회가 제일 먼저 노력해야 돼요. 이 지역이 바이러스로 만연한데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걸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섬겨야 합니다. 저희는 이 지역사회, 사노세라는 이 지역사회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곳에 와 있는 이민사회의 일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민사회도 함께 섬겨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일원이에요. 요나와 같이 아 나는 배미창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우리들만의 리그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배 밑창에 들어가 있는 요나는 선장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책망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자는 자여 어찌미냐? 여러분, 세상을 버리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선지자는 세상으로부터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들만 생각하던 유대인들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요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차별을 받고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를 축적해요. 그래서 유럽의 각 도시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에는 금융업이 발달을 하고 오늘날과 같이 이런 현대적인 기업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각 도시에서 부를 축적해서 그 부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자신들만을 알고 자신의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평안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위기가 오자 그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근데 아세요? 누가 유대인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대부분 이웃들의 밀고로 그들이 유대인인 것을 독일 정부가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다가 위기가 오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외면하면 자신만 알고 살아가면 세상의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최근에 저는 한국 뉴스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하에서 교회가 대면 예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언론사에서 한국 교회 중에 일부가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이유가 대면 예배를 하지 않으니까 교인이 줄고 헌금이 줄까 봐 그렇게 한다는 뉘앙스로 뉴스를 보도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지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도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술 취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목회와 삶을 바꾼 그 목사님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세상의 책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세상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었는가? 또 하나, 이렇게 세상을 버리고 배 밑창에 숨어서 세상을 외면한 요나는 선장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선장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는 자여 어쩌미뇨?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구하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는 그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외면한 선지자는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지만 또 하나 하나님으로부터도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진 뜻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아브라함만 복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메시아의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유대인들이 어깨 한번 펴고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는 이방 사람들을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율법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또 질문하기를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한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 말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만 가지고 누가 이웃인지 데피니션을 정하려고 했던 그 율법사에게,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네가 먼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줘.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셨죠. 로마서 8장 5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도 죄인 되어서 이제 죽게 된 강도 만난 자 같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큰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계명이냐? 그게 무엇인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걸 말하는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설명을 해주죠.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으로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은 누구를 위한 명령일까요? 섬김을 받는 사람을 위한 명령일까요? 아니면 섬기는 사람을 위한 명령일까요? 이 본문은요, 앞으로 섬길 사람을 위한 명령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걸 원해요. 그런데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표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먼저 표현하는 사람이 더 복된 거예요.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더 먼저 섬길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에서는요, 섬기면 섬기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세탁소를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이 있으셨어요. 가끔 방문을 해보면요, 목사가 왔다고 너무 반가워하면서 음료수를 사다 주세요. 근데 그 음료수를 사서 그냥 주면 될 텐데 꼭 토를 다세요. 목사님, 내가 이거 목사님한테 음료수 하나 사드리려면 와이셔츠를 몇 벌 빨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근데 사실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이에요. 저한테 음료수를 한 잔 사주시려면 와이셔츠를 몇 벌 빨아야 그 차액이 나올지 상당히 많이 세탁을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말을 저한테만 한 건 아니에요. 온 교회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들었어요. 그 뜻은 무엇인가? 그분에게 음료수 한 잔씩 얻어먹었다는 거죠. 그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세탁소에서 버는 돈으로 성도들에게 열심히 음료수를 사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음료수 말고도 여러 것들을 섬긴 것 같아요. 이번에 성탄절에 그분 부인에게 성탄절 축하 메시지를 서로 전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하고 있을 그때가 자기 신앙생활 생애에 가장 행복했었다고 말해요. 저는 그분을 저와 목회할 때 가장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했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그분이 그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저는 16년간 미국 생활을 하고 10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한국에 가서 제일 먼저 놀란 것이요,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섬김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몰라 있는지 있는데 제가 못 경험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제가 있었던 교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런 성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교회에, 한국 교회에 가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더 없는 것은 섬기는 젊은이는 더 없어요. 다 받기만 해요. 젊은이들이 몇 안 되는데 그 젊은이들은 계속 뭔가 요구만 해요. 왜 우리 당회는 이렇게 안 해요? 왜 우리 장로님들은 저렇게 해요? 왜 우리 교회는 우리 유아방을 안 만들어줘요? 왜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안 해줘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받기만 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행복하지 않으니까 교회 만족을 못하고, 교회 만족을 못하니까 떠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들 스스로 목사님 우리는 바퀴벌레예요. 예배 끝나면, 예배 때는 안 보이는데 예배 끝나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스물스물 나타나서 우리는 교제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랑의 섬김이 서로 간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섬기고 젊은 사람들은 연세 많이 든 분들을 섬기고 우리가 가진 사랑을 서로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47절까지에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넘어서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왔던 기독교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기독교는 그때 억압받고 수탈당하는 조선의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여러분, 우리 그 조선이 망할 때쯤 수많은 열강들이 대한제국을 그 침공하고 그냥 뜯어먹으려고 할 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대고 숨을 수 있었던 곳이 어디였느냐? 선교사님들의 집이었고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 땅이, 한국이 일본에게 침략을 받아서 주권을 잊어버렸을 때 전국적으로 우리가 독립 만세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33명이 사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김해 독립선언서에 사인한 33명의 대표예요. 그런데 그 33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천이에요. 3명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1919년에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35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당시의 기독교 인구는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들의 이웃이 되고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자 결단을 했고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저는 지금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에요. 한국에 가난한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은 교인인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일컬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이 가나안 성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가나안 성도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는가, 혹은 가나안 성도들이 어떻게 다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가, 이걸 위해서 세미나를 미국에서 열었는데, 그때 그 세미나에 국제 컴패션의 총재인 지미 총재가 세미나를 인도를 했어요. 근데 그 세미나에서 이분이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 성도를 방지하려면, 아니 교회 밖으로 나간 성도들이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이웃을 돌보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웃을 돌보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오고 이민 오고 또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이 안에서 그레이스 밸리라는 교회가 세워진 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레이스 밸리 교회의 주인이신가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라토가 그리고 이 산호세 에리어, 이 벨리 에리어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을 섬겨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도 개척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형편에 맞는 것이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이 지역을 섬기는 좋은 기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하여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이 지역을 잘 섬기고 있는 기관들, 그 기관을 돕는 게 아니라 그 기관이 돕는 사람을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작은 기관과 함께 우리 선교부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여러 개를 프랙티스하고 또 함께 협력하고 이런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린 여기에 한인들 사이에 커뮤니티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 지역에 사는 한인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동떨어져 있고 이 사회와 동떨어져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나와 같이 잠자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로서만, 교회라는 조직에게만 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성도는요,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갖고 세상과 상관없이 구름 위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가정에 태어나고 그 가정이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자라나고 사회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생활하고 또 국가라는 조직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가족의 주인도 하나님이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더욱더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저는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가족을 섬겨야 한다면 저는 우리 그레이스밸리 성도들이 제일 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족이 화목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노력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제일 많이 전화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제일 많이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가족들이 돈을 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말은 제일 조금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이 많다면 이걸 더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만약에 불신자가 많은 가정에 살아가신다면 말은 조금 하고 돈은 많이 내세요. 그런데 쓰기 위해서 돈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끔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직장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직장의 주인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거기에 보냈으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실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실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버티고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기도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데 내가 따라가서 언제 지금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실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주변에 좋은 동료들을 붙여주십시오. 내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좀 좋은 동료들을 붙여주십시오. 내가 직장생활 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서 사랑을 베풀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작은 섬김으로부터 그 안에서 시작을 해야죠. 직장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좀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그레이스밸리 성도들이 기왕에 불신자들하고 밥 먹으면 여러분들이 돈 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지나가는데 가난한 사람 보면 주머니에서 돈 꺼내는데 부들부들 떨리지 않을 만큼 좀 주면 좋겠어요. 더욱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욱 섬기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돌아보면 참 우리가 아무도 상상해보지 않은 1년을 보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힘들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고 미래가 불안한 것에 대해서 힘들고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분들도 있고 직장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뒤돌아보면 야, 이거 참 어떻게 지나왔는지.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0년 우리는 혹시 요나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나요?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내 코가 석자라는 이유로 뱀이 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고 내 몸뚱아리, 내 기분, 내 행복, 내 가족만을 생각하면서 1년을 보내지 않았나요? 요나에게 선장을 시켜서 자는 자여 어찌미뇨?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는 넌 어떻게 너만 생각하고 1년을 살았니? 라고 말하지 않을지 우리를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누구를 섬겼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커뮤니티, 가족,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지인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요나와 같지 않았는지 우리를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2021년을 바라보면서 이 지긋지긋한 바이러스가 언제 잡히나, 이게 언제 제대로 돌아가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2021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새해에는 요나와 같지 않게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게 해 주옵소서. 내 주변의 공동체가 나 때문에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내 주변의 공동체가 나 때문에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뱀이 창에 들어가 잠을 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이 배를 구출해 나가고 함께 나가는 역군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좀 한번 결단하면 좋겠어. 우리 오늘 듣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죠.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요나와 같았는가? 아니면 열심히 섬기고 살았는가? 섬겼다면 누구를 섬겼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잠시 묵상해보면 좋겠어. 그리고 또 2021년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짚어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요나같이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나와 내 이웃을 섬겨나가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